안녕하십니까.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더운 날씨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아, 저는 정말 더워서 모든 일을 하기가 정말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지치기도 하는 그런 여름인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 여름을 잘 타요. 그래서 너무 더위를 잘 타서 아,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또, 많이 듣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는 팟캐스트니까, 또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은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2주는 아무래도 휴가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여행지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집에서 올림픽 중계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후자에 가깝죠. 뭐 놀러 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더 좋죠. 조용히 책도 읽고 뭐 여러 가지로 편하고. 그래도 뭐 영화에서 무슨 여행 가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책에서 어떤 그 여행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참 여행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책은 책을 보다 보면 정말 떠나버리고 싶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놔버리고, 물론 저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지만, 그런 것들을 다 놔버리고 여행을 떠나고 싶게 하는 그런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오늘 읽을 책은 유명한 책이에요. 잭 케루악의 길 위에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예전에는 그 번역이 안 돼서 원서로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실력이 안 돼서 그 민음사에서 나온 그 번역된 세계문학 전집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만식 씨가 옮겼고요. 그리고 1권, 2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잭 케루악이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고요. 이 책은 영화화되어서 2012년 칸 영화제에서 출품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알만한 배우는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라는 여자 배우죠. 여기에서 그 메릴루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을 맡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틴 스튜어트는 트와일라이트에 나온 그 여주인공이죠. 그 것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그런 영화이고, 뭐 소설 자체도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 대한 재미있는 점은 그 예전에 그 뉴욕에서 성경과 나란히 가장 자주 도둑맞는 책 중에 하나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이잭 케루악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을 쓸때 타자기를 이용했는데요. 그 타자기는 종이 한 장씩 이렇게 그칠 때마다 한 장씩 이렇게 갈아 끼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 갈아 끼우기 귀찮아서 그 종이를 다 연결해가지고 36m 되는 그 종이를 이어붙인 다음에 타자기로 쳐가지고 3주 만에 완성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 소설가 김영하 씨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테드라고 저희 팟캐스트 예술란에 보시면 1위를 자주 하는 그런 테드라는 방송 다 아시죠? 그 테드 서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서울에서 이렇게 진행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일 처음에 김영하 씨가 나와서 뭐 예술가는 누구나 될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그 글이라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써야지 가장 좋은 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에 가장 부합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는 그 여러 가지 매력적인 주인공이 나오죠. 처음 주인공은 셀 파라다이스라고 이혼한 작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딘 모리아티라고 하는 반항아 아니면 말썽꾼 같은 그런 캐릭터도 있고요. 그리고 카를로 막스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고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뭐 메릴루라고 하는 캐릭터도 있고요. 이 소설에서 재미있게 지켜봐야 될 인물 간의 관계는 셀 파라다이스와 딘 모리아티의 관계입니다. 셀 파라다이스는 읽다 보시면은 이 캐릭터가 잭 케루악의 분신임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딘 모리아티는 그 진짜 잭 케루악의 친구였던 캐시디라는 친구를 모델로 만든 것이 딘 모리아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잭 케루악 씨 같은 경우에는 씨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잭 케루악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캐시디라는 친구와 미국을 횡단하시고 그리고 멕시코를 횡단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소설이 이길 위에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딘 모리와티와 셀 파라다이스의 모습을 통해서 그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잭 케루악 씨 의 그런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수 있는 그런 또 재미가 있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은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셀 파라다이스라는 친구와 딘 모리아티라는 친구가 미국 횡단을 하고 멕시코 횡단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여행을 하게 된 배경에는 먼저 그딘 모리아티라는 친구의 성격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는 그 딱히 뭐 직업도 없고 그리고 그 소년원을 들락날락한 그런 약간 반항아적인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어차피 돈을 벌어봐야 조금밖에 못벌 거. 그냥 조금씩 조금씩 벌어서 인생을 재밌게 살자. 뭐 이런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젊음을 대변하는 아니면 헐리우드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반항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볼수 있죠. 아마 그런 헐리우드의 반항아의 시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이딘 모리아티의 어떤 매력에 빠져든 셀 파라다이스가 같이 여행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엮이는 그런 이야기로 전개되는데요.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후에 그 1950년대에 비트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비트족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충 얘기를 하면 그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그 히치하이킹을 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젊음을 만끽하고 뭐 그런 부류인데요. 이 부류들은 재즈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즈 음악의 발달과 맞물려서 많은 재즈 음악을 듣고 이렇게 자라게 되다가 이 비트 세대가 결국은 그락 음악과 접목되면서 히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뭐 히피의 어떤 조상이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비트 세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세대의 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그리고 컴포터블 자동차를 좋아하고 뭐 미니 같은 거요. 그다음에 재즈 음악을 좋아하고 뭐 이런 부류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고 젊고 좀 약간 논팡이 같은 스타일이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백수 같은 느낌. 네, 그런 사람 미국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줬지만 많은 그 소설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는 신경숙 산문집에 나오는 아름다운 그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길 위에서라는 책을 이렇게 토막토막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책도 많이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책에는 길 위에 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지 않고 노상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 똑같이 길 위에 서라는 뜻인데요. 아마 그 예전에 원서를 번역하던 사람들이 이 책은 제가 알기로는 민음사에서 나온 이 책이 최초의 그 번역된 책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다 원서를 읽으셨기 때문에 그 손에서 손으로 그 번역한 거를 돌려보실 때 그때의 제목을 노상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해서 그 신경숙님의 그 책에서도 노상이라고 인용되어 나옵니다. 어쨌든 그책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읽었던 찰스 부코우스키의 그 내용에서도 한 번씩 보시면 그 비트 세대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꼭 케루악을 언급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이분이 비트 세대의 대표가 되는지는 이길 위에서라는 책을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말이 길었네요. 그러면 제일 첫 부분, 길 위에서의 제일 첫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딘을 처음 만난 것은 아내와 헤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당시 나는 심한 병을 앓다가 겨우 나은 참이었는데, 이 병에 관해서는 끔찍할 정도로 지긋지긋했던 결별 과정과 세상 만사에 무감각해진 나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는 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다. 딘 모리아티의 등장으로 이른바 길 위에서의 삶이라 할수 있는 내 삶의 한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전에도 서쪽으로 가서 시골을 구경하는 것을 자주 꿈꾸기는 했지만 항상 막연하게 계획만 세웠지 실제로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딘은 길 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길동무로는 완벽한 녀석이었다. 1926년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가고 있던 그의 부모는 솔트레이크 시티를 통과하던 중에 고물차 속에서 그를 낳았다. 내가 딘을 알게 된건 그가 뉴멕시코의 소년원에서 보낸 편지 몇 통을 체드킹이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니체같이 지적이고 멋진 것들을 알고 있는 대로 가르쳐 달라는 순진하고 다정한 부탁이 담겨 있는 그 편지에 나는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됐다. 한 번은 그 편지에 관해 까를로와 얘기를 하다가 딘 모리아티라는 이상한 녀석을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 딘은 지금과 다르게 신비에 쌓인 어린 소년 원생이었다. 그후 딘이 출소를 해서 난생 처음 뉴욕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 얼마 전에 메릴루라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었다. 어느 날 교정을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체드와 팀 그레이가 와서 딘이 동쪽의 빈민가인 스페니시 할렘에 있는 온수도 나오지 않는 아파트에 머물고 있다고 알려줬다. 딘은 전날 밤에 예쁘고 맵시 있고 몸집이 작은 메릴로라는 여자와 함께 처음으로 뉴욕에 왔다. 그들은 그레이하운드 고속도로를 타고 50번가에서 내려 식당을 찾아 길 모퉁이를 돌다가 곧 헥터스로 들어갔다. 그 후로 헥터스 카페테리아는 딘에게 뉴욕의 커다란 상징이 됐다. 그들은 설탕 시럽을 씌운 커다랗고 예쁜 케이크와 슈크림을 사 먹었다. 그동안 딘은 메릴루에게 내내 이런 얘기를 했다. 자기, 이제 우린 뉴욕에 도착했어. 이제까지 말은 못했는데, 우리가 미주리를 지날 때, 즉히 그리고 감옥 같은 붐빌 소년원을 지나칠 때, 난 생각했어. 이제 우리의 사랑에 관해 남은 모든 것들은 잠시 미뤄두고, 당장 구체적으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할것 같아. 그는 그옛 시절의 말투로 이야기를 이었다. 내가 친구들과 함께 온수도 안 나온다는 그 아파트에 찾아갔을 때, 딘은 반바지 차림으로 문간에 나타났다. 메릴루는 소파에서 거의 튀어오르다시피 했다. 딘은 자신의 동거인을 부엌에 급파해 커피를 끓이게 하고 자신의 사랑 문제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에게는 인생에서 오직 섹스만이 유일무이하게 성스럽고도 중요한 일이었고, 다른 일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진땀을 흘리고 욕설을 해대며 해치울 뿐이었다. 지시를 받은 젊은 권투 선수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와, 맞아 를 수천 번 되뇌이면서 바닥을 내려다보며 건성으로 머리를 끄덕이고 있는 딘의 모습에서도 그런 면이 엿보였다. 그의 첫인상은 젊은 시절의 진 오트리를 떠올리게 했다. 균형 잡힌 몸매에 날씬한 엉덩이와 파란 눈을 가진 오클라호마 토박이 사투리를 쓰는 눈 덮인 서부의 구렛나룻이 덥수룩한 영웅 같았다. 실제로 그는 메릴로와 결혼해서 동부에 오기 직전까지 콜로라도에 있는 에드워드의 목장에서 일했다. 메릴루는 황금색 물결이 치는 바다같이 풍성한 곱슬머리를 가진 금발 여인이었다. 그녀는 손을 무릎에 늘어뜨린 채 소파 끝에 걸터앉아 시골 처녀같이 흐릿한 파란 눈을 크게 뜨고 앞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마도 그녀가 서쪽에서 들었던 사악하고 음울한 뉴욕의 아파트에 앉아있기 때문이리라. 그녀는 모딜리아니의 그림에 나오는 침울한 방에 앉아있는 몸이 길고 수척한 초현실적인 여인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귀여운 소녀라는 점을 제외하면 메릴루는 지독하게 멍청했고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여자였다. 그날 밤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포커를 하고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아침에는 음산한 날씨의 잿빛 햇살 속에 말없이 둘러앉아 잿더리에 남은 담배꽁초를 다시 꺼내 피웠다. 딘이 안절부절 못하고 일어나 생각에 잠겨 주위를 왔다 갔다 하더니 메릴로 들어 아침을 준비하고 마루를 쓰려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기. 내 말은 그러지 않으면 우리 계획의 진정한 인식이나 결정화에 동요나 결함이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떠났다. 그 다음 주에 딘은 체드 킹에게 글 쓰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했다. 체드는 내가 작가니까 나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라고 말했다. 그동안 딘은 주차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애초에 그들이 도대체 왜 그런 곳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호복큰 아파트에서 메릴로와 대판 싸웠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메릴로는 앙심을 품고는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꾸며내서 딘을 경찰에 고발했고, 딘은 호보큰에서 도망가야 했다. 그러나 갈 곳이 없었던 그는 곧장 내가 이모와 살고 있던 뉴저지주 패터슨에 찾아왔다. 어느 날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 딘이 서 있었다. 그는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니 어두운 복도에서 아첨하듯 얼버무리며 말했다. 안녕? 딘 모리아티라고 기억해? 글 쓰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해서 왔는데. 메릴루는 어쩌고? 내가 물었다. 딘은 메릴루가 틀림없이 창녀짓으로 몇 달러 벌어서 덴버로 돌아갔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 여잔 창녀야.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이모 앞에서는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할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맥주나 몇잔 마시러 밖으로 나갔다. 이모는 딘을 보자마자 미친 녀석이라고 단정했다. 나는 바에서 딘에게 말했다. 이봐, 너가 그저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에 찾아온 건 아니란 걸잘 알아. 하지만 내가 아는 거라곤 벤저드린 중독자처럼 열정을 갖고 글쓰기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야. 그러자 딘이 말했다. 물론이야. 무슨 말인지 잘 알아. 사실 그런 별의별 문제들이 다 일어났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는 쇼펜하우어의 이분법이 어째서 내면적 실현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계속되었는데 나도 그 자신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시절에 딘은 실제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말하자면 그는 진정한 지식인이 될수 있는 멋진 가능성에 전부를 건 소년원 출신 논팡이었고, 진정한 지식인에게서 주어들은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며 유식한 톤으로 말하길 좋아했지만 곧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곤 했다. 그렇긴 해도 알다시피 다른 모든 일에는 그렇게 순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를로 마크스와 몇달 어울리고 나자 그는 곧 온갖 어려운 단어와 전문 용어에 완전히 통달하게 되었다. 아무튼 우리는 이런저런 정신 나간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했고, 나는 딘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우리 집에 머무를 것을 허락했다. 더 나아가 언젠가 함께 서부를 여행하기로 했다. 그것이 1947년 겨울의 일이었다. 어느 날밤 딘은 우리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난후그 무렵 딘은 뉴욕의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빠른 속도로 타자를 치는 내 어깨 위로 몸을 숙여 말했다. 서둘러. 여자애들은 기다려주지 않아. 빨리 하라고. 내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이 장만 끝내고 곧 갈게. 그것은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중 하나였다. 나는 옷을 갈아입고 딘과 함께 여자들을 만나러 뉴욕으로 날아갔다. 버스를 타고 묘한 푸른빛이 가득한 링컨 터널 안을 지날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앉아 손가락을 빙빙 돌리고 소리를 지르며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나는 딘이라는 빈대를 갖게 됐다. 딘은 단순한 삶이라는 것에 엄청 들떠 있는 청년일 뿐이었다. 그가 사기꾼일지는 몰라도 그저 생각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심도 가져주지 않을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사기를 쳤던 것이다. 나는 딘이 방이나 식사, 글 쓰는 법 등으로 내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딘도 내가 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지탱하는 기반이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성가시게 굴거나 비위를 맞추는 일 없이 사이좋게 지냈다. 우린 마음이 맞는 새로운 친구로서 서로 조금씩 접근해 갔다. 딘이 내게서 배운 만큼 나도 딘에게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내 작품에 관해 늘 이렇게 말했다. 계속해. 뭘 하든 전부 다 근사해. 내가 소설을 쓰고 있으면 어깨 너머로 보고 있다가, 그래, 바로 그거야. 와, 대단해. 라고 소리치거나, 맙소사! 하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기도 했다. 와, 진짜 해야 할 일도 정말 많고, 쓸 거리도 정말 많아. 도대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시작할지조차 모르겠어. 규정이 완화되지도 않았고, 문학적 억압이나 문법적 공포 같은 온갖 문제가 걸려 있는데 말이야. 바로 그거야. 이제 좀 말이 통하네. 딘의 흥분과 눈빛에서 거룩한 번개의 번쩍임 같은 것이 보였다. 딘이 어찌나 열렬하게 말했던지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심하게 흥분한 녀석이 누군지 보려고 고개를 돌렸을 정도였다. 서부에 있을 때 딘은 자기 시간의 3분의 1은 장구장에서, 3분의 1은 교도소에서, 3분의 1은 공공도서관에서 보냈다. 모자도 쓰지 않은 맨머리로 겨울 거리를 열심히 쏘다녔는데 책을 들고 당구장으로 가거나 친구네 다락방에 들어가려고 나무에 기어오르는 모습이 목격되곤 했다. 그는 거기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법망을 피해 숨어 다녔다. 우리는 뉴욕에 갔다. 정확한 상황은 잊었지만 유색인 여자 둘이라고 들었는데 도착해 보니 여자들은 없었다.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딘이 할 일이 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일하는 주차장으로 갔다. 딘이 뒤쪽 간이 건물에서 옷을 갈아입고 깨진 거울 앞에서 매무실을 살짝 가다듬은 후 우리는 다시 출발했다. 그리고 그날 밤 딘은 카를로 막스를 만났다. 둘의 만남은 대단한 사건이었다. 날카로운 정신의 소유자인 둘은 첫눈에 서로가 마음에 들었다. 꿰뚫는 듯한 두 개의 시선이 꿰뚫는 듯한 두 개의 눈 속을 응시했다. 빛나는 정신을 가진 거룩한 사기꾼 딘과 어두운 정신을 가진 우울하고 시적인 사기꾼 카를로 막스. 그 후로 딘을 거의 만나지 못하게 된 것은 조금 서운한 일이었다. 그들의 에너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을 생각하면 나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시골뜨기에 불과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미친 듯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내 모든 친구들과 남은 가족들의 추억이 미국의 밤 위로 들이운 거대한 먼지 구름이 되어 뒤섞였다. 카를로는 딘에게 울드블리, 엘머 헤슬, 제인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리는 텍사스에서 마리화나를 키우고, 헤슬은 라이커스 섬에 있고, 제인은 환각 상태에서 딸을 품에 안은 채 타임스 스퀘어를 방황하다 벨뷰에 정착했다고 말이다. 그리고 딘은 카를로에게 네반족을 갖고 있는 포켓볼 도사이자 카드 도박사인 별난 성자 토미 스나크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서부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다. 딘은 로이 존슨, 빅 에드던 컬, 어린 시절의 친구들, 길거리 친구들, 셀수 없이 많았던 여자들, 섹스 파티, 포르노 사진,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모험에 관해 말했다. 그들은 함께 거리를 달려가며 별별 일에 다 끼어들었다. 나중에는 아주 애처롭고 슬프고 허무한 관계가 됐지만 처음에는 서로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춤추듯 거리를 돌아다녔다. 나는 내 관심을 끄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그랬던 것처럼 휘청거리며 그들을 뒤쫓았다. 왜냐하면 내게는 오로지 미친 사람, 즉 미친 듯이 살고 미친 듯이 말하고 미친 듯이 구원받으려 하고 뭐든지 욕망하고 절대 화품이나 진부한 말을 하지 않으며 다만 황금빛의 멋진 로마 꽃불이 솟아올라 하늘의 별을 가로지르며 거미 모양으로 장렬하는 가운데 파란 꽃불이 펑 터지는 것처럼 모두 우아하고 감탄할 만큼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람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괴테의 나라 독일에서는 그런 젊은이를 무엇이라고 불렀던가. 딘은 어떻게 하면 카를로처럼 글을 쓸수 있을지 알고 싶어서 사기꾼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하고 매혹적인 영혼으로 카를로를 공격했다. 카를로, 이제 나도 말좀 하자. 내가 말하려는 바는 말이야. 그들은 그로부터 2주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그동안 밤낮으로 쉼없이 짓거리면서 단단한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봄이 왔다. 뿔뿔이 흩어졌던 패거리들도 제각기 이런저런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나는 쓰느라 바빴던 소설을 반쯤 완성해 놓고 형 로코를 만나러 이모와 남부에 다녀오고 나서야 드디어 난생 처음 서부 여행을 떠날 준비를 했다. 딘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카를로와 나는 34번가의 그레이 하운드 버스 터미널에서 그를 배웅했다. 그곳 2층에는 25센트 동전을 놓고 사진을 찍는 곳이 있었다. 카를로는 안경을 벗으니 험상궂어 보였다. 딘은 옆모습을 찍은 다음 수줍게 주위를 둘러봤다. 나는 그냥 정면으로 찍었는데 자기 엄마를 욕하는 놈은 누구든 당장 찔러 죽일 듯한 30살 먹은 이탈리아인처럼 나왔다. 카를로와 딘은 면도칼로 사진을 반으로 잘라 각자의 지갑에 간직했다. 딘은 덴버로 돌아가는 중요한 여행을 위해 진짜 서부 스타일의 정장을 사입었다. 뉴욕에서의 첫 번째 방탕한 생활을 끝냈기 때문이다. 방탕한 생활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그는 주차장에서 개처럼 일만 했다. 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주차장 관리인이었다. 시속 65km로 차를 후진시켜 빡빡한 공간에 쏙 집어넣고 벽 바로 앞에 세운 다음 운전석에서 튀어나온다. 그러곤 자동차 흙바퀴들 사이를 달려 다음 자동차 속으로 쑥 들어간다. 이번에도 좁은 공간에서 차를 시속 80km까지 회전시킨 다음 빠듯한 공간으로 신속하게 후진시킨다. 워낙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딘이 차에서 빠져나올 때 차가 덜컹 튀어오르기도 한다. 그 다음엔 곧바로 관리소까지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전력 질주하여 주차증을 건네고 새로 도착한 차 주인의 몸이 차 밖으로 채 나오기 전에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문자 그대로 차 주인의 몸 밑으로 파고들어서는 문 닫는 소리가 멎기도 전에 시동을 걸고 빈자리로 돌진한다. 틀고 집어넣고 세우고 내려선 달린다. 그런 식으로 쉬는 시간도 없이 매일 밤 8시간씩 일을 하고 저녁 퇴근 시간과 영화가 끝난 후의 붐비는 시간에도 기름에 전 바지와 다 해진 모피 안감이 달린 재킷을 입고 밑창이 너덜거리는 신발을 신고 일했다. 그런데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는 줄무늬가 있는 푸른색 쓰리피스 양복을 샀던 것이다. 3번가에서 11달러로 시계와 시계줄, 휴대용 타자기도 샀는데 덴버에서 일자리를 얻는 대로 하숙집에서 글쓰기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7번가의 라이커스 식당에서 프랑크푸르트 소세지와 콩요리로 환속 만찬을 같이 했고 디는 시카고라고 쓰여 있는 버스를 타고 밤속으로 떠나갔다. 우리의 카우보이는 이렇게 떠났다. 정말로 꽃이 피고 땅이 갈아엎는 봄이 되면 나도 같은 길을 가리라 다짐했다. 이렇게 하여 내 모든 길 위에서의 경험이 시작되었다. 뒤이어 벌어진 일들은 너무나도 환상적이었기에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내가 단순히 작가로서 새로운 경험이 필요했거나 교정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내 삶의 무기력함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딘을 더 알고 싶어진 것은 아니다. 얼마간의 성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동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구렛나룻을 길게 기른 고민 가득한 여인 얼굴과 팽팽하게 긴장한 채 땀을 흘리는 근육질의 목은 물웅덩이와 강가, 염색 공장 쓰레기 더미에서 놀았던 패터슨과 퍼세익에서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더러운 작업복은 그의 몸에 아주 우아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그저 딘이 그랬듯 힘들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면서 저절로 얻은 방법 외엔 얻을 수 없는 맞춤 옷 같아서 맞춤 양복점에서도 그보다 더 잘 맞는 옷을 살 수는 없을 것이었다. 나는 딘의 활기찬 어투에서 형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소년들이 기타를 치던 오후의 나른한 현관 계단과 빨랫줄이 메어진 동네를 따라 오토바이 소리 사이로 다리 밑에서 들리던 옛 동무들과 형제들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당시 내가 사귀고 있던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지식인들이었다. 체드는 니체적 인류학자였고 카를로 막스는 낮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응시하며 이야기를 하는 미친 초현실주의자였고 올드 블리는 느린 말투로 무조건 모든 것에 반대하는 비평가였다. 그 외에는 세상 일에 달관한 듯한 냉소를 지닌 엘머 헤슬 같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범죄자들 뿐이었다. 역시 그중 한 명이었던 제인 리는 동양풍 커버를 씌운 소파에 누워 코를 바짝 갖다 대고 뉴요커 잡지의 냄새를 맡곤 했다. 하지만 딘의 빛나는 지성은 모든 면에서 격식을 갖추고 있었고 완전하면서도 지식인스럽지가 않았다. 게다가 그의 범죄 행각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비웃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국식 기쁨을 거칠게 분출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지극히 서부적인 것. 서쪽에서 부는 바람, 대평원의 송가, 무언가 새로운 것,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것, 오래전부터 다가오고 있었던 어떤 것이었다. 딘은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훔쳤다. 게다가 나의 뉴욕 친구들이 사회를 헐뜯는 부정적이고 불쾌한 입장을 취하면서 현학적이고 정치적이고 정신분석학적인 이유만을 지루하게 늘어놓았던 반면 딘은 그저 세상사에 열심이었고 빵과 사랑을 갈망할 뿐이었다. 그는 다리 사이에 그게 있는 여자면 돼, 그리고 입에 풀칠만 하면 돼 라며 그 무엇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봐, 내 말 듣고 있어? 난 배가 고파. 배고파 죽겠어. 지금 당장 먹으러 가자고. 그리고 우린 그것이 해 아래에 얻는 내 몫이다 라는 전도서 구절처럼 먹기 위해 달려나갔다. 딘은 서쪽에서 온 태양의 자손이었다. 이모는 그와 어울리면 말썽에 휘말릴 거라고 경고했지만 나는 새로운 부름을 받았고 새로운 지평선을 봤으며 젊은 나이에도 그것을 믿을 수 있었다. 다소 문제가 있긴 했고, 심지어 딘이 나중에 실제로 그랬듯이 길거리나 병석에서 쫄쫄 굶는 나를 내버리고 결국 친구로 여기지도 않게 되더라도 무슨 상관이겠는가? 나는 젊은 작가였고 날아오르고 싶었다.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의 여자, 미래, 그 모든 것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었다.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에서 내게 진주가 건네질 것이다. 잘 들으셨습니까? 이 책의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을 보시면 딘과 셀 파라다이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딘 모리아티의 경우는 정말 매력적인 청년이죠. 거룩한 사기꾼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네, 그 젊음 하나로 먹는 것과 여자에게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살지만 그래도 문학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모습이 셀 파라다이스는 그런 모습에서 그 어떤 뭐랄까요, 반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남자한테 반한다는 게좀 그런데, 어쨌든 그 딘의 모습에서 어떤 자신의 젊음의 어떤 감각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딘 때문에 결국에는 서부 횡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미국 서부를 여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행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 셀이라는 사람은 좀더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책은 일종의 성장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딘과 셀 파라다이스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거기서 여러 가지의 에피소드들은 직접 읽으시면서 재미를 느끼시길 바라고요. 여행 소설이자 뭐 성장 소설이기도 한길 위에서는 오늘은 그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더운 날씨라서 더 읽고 싶지만, 아, 너무 진짜 어떤 그런 의지가 없어지네요, 진짜 더우니까. 그래서 좀 시원해지면 9월 달에는 좀더 다른 책을 많이 읽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피서나 휴가를 가시는 분들은 꼭책한권 가지고 가셔서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읽었던 책들을 다 읽는 것도 괜찮고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길 위에서를 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권이고 양이 많기 때문에 피서에서 다 읽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조금 보면은 재미있어서 나중에 자기 전에도 볼 거고 시간 있을 때 틈틈이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추천하자면 고래라는 소설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천명관 씨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빨간 책방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예, 그거는 제가 못하니까 이게 뭐랄까요, 이게 은근히 룰인 것 같아요. 이게 누가 하면 안 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지는 못하지만 그책 읽으실 책이 없으신 분들, 뭐 휴가지에서나 피서지에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는 책은 천명관 씨의 고래라는 소설도 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팟캐스트는 아이튠스에서 책관찰자를 검색하시면 두 개가 뜨거든요. 책관찰자랑 뒤에 아이블로그라는 영어가 적혀 있는 게 있는데 둘다 다운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웬만하면 평가가 47개 있는 그 책관찰자 채널을 이용해서 다운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채널이 본 채널이고, 뒤에 아이블로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이블로그에서 만든 채널이거든요. 근데 본 채널을 이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채널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뭐좀 구차하시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악을 틀어드릴 건데요. 사실 마일드 데이비스나 찰리 파커 같이 그이 책이 유행했던 시대의 음악을 틀어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좀 시원한 노래를 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아무 이유 없이 신나는 노래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스 원더라는 가수의 Now I'm Being Cool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You've been doing lately. Me, I've been maintaining, doing my thing. Though the sun shines for now, you had me dancing in the rain. Moody and confused with all your dubious ways. But was it jealousy that fueled all your dubious games? My first thought, she's too cute. I stuck around and played. Fast forward, she's a cuckoo. I had to step away and regroup the pieces of my sacrifice and change. Cause you can't change a person, they have to see the game. And you just couldn't see it. Blinded by my freedom. Girlfriends in your earpiece saying you shouldn't be with them. Had you thinking I was cheating. Following the lead of their misery, you should have been the leader. And held me down like ninth.